믿음은 우리에게 단지 미래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게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해석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같은 이사야에서 이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옛 인생들, 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과거의 습관들, 또 자신의 불필요한 욕심으로 인하여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나쁜 기억들은 깊이 간직하고 깊이 간직해야 할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삶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자신을 좌우하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열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 기억의 신비입니다. 그는 기억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했고 또한 믿음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의식이나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식 모든 영역을 다 기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기억의 신비를 고백하는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은 깊고도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은 기억이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뇌의 물리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자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기억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기도한 대로 자신의 기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기억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억의 창고가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와 기억을 아물게 해준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현재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입니다. 죄책감은 절망적인 기억입니다. 감사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기억입니다. 어떻게 이 기억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기억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어 마르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이 멈추어 선 후에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 이제 오늘 밤 묵을 곳, 곧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장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어 섬으로 그들이 건너는 기적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단지 놀라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의 기억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믿음은 언제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기억과 기대가 항상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자신이 상처 입고 억울한 것은 평생 잊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왜 불평하고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억이 떠오를 것이지만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영역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온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가득한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찬송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막연한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나의 기억에 무엇이 가득하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그 자아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일을 행했다면 그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워 12명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바닥에 있던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돌들, 그것은 정교하게 다듬은 돌도 아닙니다. 투박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이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에 가보면 12개의 돌을 길갈에 분명히 세운 것으로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요단과 한복판에 돌 12개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길갈에 세워진 것인가 요단과 한복판에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두 곳 모두에 세운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3절에 주신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분명히 너희는 요단과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했으니 길갈에 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길갈에 세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단과 한복판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추가적으로 이제 길갈에 세울 돌 12개를 취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 기념비는 강 속에 잠길 것이지만 혹 어떤 때에 그것이 발견될 수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있던 돌을 취했다라고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었으므로 이것은 개인적인 소망, 그 지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12개를 그 돌을 취한 자리에 또 12개의 돌무더기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 그래서 너는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길갈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개를 가지고 갔다가 세웠고 이 강 한복판에는 여호수아 주도로 판단에 따라 12개를 추가적으로 세웠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기념비로 삼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예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우리의 기념비로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가 너무 끔찍했기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상징물로 여기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표시로 익투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인셜을 따서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징물이 되었었죠.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강조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는 성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례, 우리가 기념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의 세례를 통해서도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 두 개의 성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들은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나를 내 아버지로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도자가 권면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은이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고 먹구름이 왔을 때에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기 전에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도 사실 그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정에서 경험한 것, 학교에서 경험한 것이 그들의 기억의 전부가 될 때 미래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득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호레이셔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19세기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많은 재산이 투자된 부동산이 다 불타버림으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네 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상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하고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네 딸이 죽습니다. 그 사고로 226명이 다 그 배에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과 같은 이야기죠. 경제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고통의 여정 속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대성으로 가는 배를 타는 그 배 선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시죠. 이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한글의 번역상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이것은 엄청난 고난과 폭풍과 불려올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그의 인생의 믿음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진노하셔서 벌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 부부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It is well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던 겁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바로 무섭고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불신앙의 기억들은 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내 기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풍파와 고난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인생의 기억들은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씻어주시고 미래의 믿음과 소망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모든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만이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은